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세계 3대 문화가 시작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곳에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떠나기 전에는 그의 온 집안이 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하도록 명령을 하시면서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즉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로 그 위에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하지를 못합니다. 떠나기는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주동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죠. 당시는 씨족 사회 중심이었고 그 씨족 사회 친척의 영역을 떠나면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가 친척을 떠나서 우리 씨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홀로단신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했고 또 산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강을 건너온 자라는 것입니다. 강을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온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저 사람 이브리다 이브리다 이렇게 한 거죠. 이브리가 뭐냐면은 강을 건너온 그때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뉴스거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영광의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이라면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중에 어떤 빛 가운데에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신적인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떠나라 말씀을 하신 거죠. 두렵죠. 순종하려니까 두렵고 또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그래서 또 두렵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와 의논을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보니까 아들이 땀을 막 흘리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시할 수는 없고 자칫 잘못하면 이 아들이 잘못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버지 데라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 지방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맨 변방 지역인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란을 건너 지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강을 건너가는 것은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죠. 이러다가는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란을 출발을 합니다. 떠날 때에 친척을 다 떠나라, 아버지도 떠나라 그랬는데 다 순종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기는 떠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가 여기 나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 시점입니다. 출발 동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인생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롯의 출발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이 출발의 동기였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는데요, 정말 잘한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고향에서 평생 우상 섬기다가 그렇게 죽었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이끌어주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게 믿음의 좋은 선배를 붙여주셨고 내가 잘못할 때에 한마디 해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큰 복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늘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죠. 그래서 의존적인 신앙에서 출발을 했다고 할지라도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후광에 가려져 있어서 문제가 있어도 아브라함이 다 막아주었고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일을 당해도 아브라함이 다 당했지 롯은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문제가 이 롯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롯이 세속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조금씩 빠져갑니다. 그가 처음부터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주변에 눈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주변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의 텐트를 소돔 가까이로 옮겨가다가 결국은 소돔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화려하고 번성했지만은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이유는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다 들어가서 그곳에 쏙 들어가 버린 이 롯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사라져버렸죠. 그가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모든 물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되면은 생명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도 다 깡그리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아내도 잃었죠. 그리고 딸들과의 관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롯의 마지막 그 모습은요, 다 잃어버린 것으로 나옵니다. 겨우 자신의 그 생명만 구원을 받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부터는 온전히 내리막길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부터 막 이 롯에게 몰려왔던 것은 영적인 혼란스러움이 왔었고, 도무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 타락한 도시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의 신앙은 처음에 출발은 괜찮았습니다만은 그는 아브라함에게 의존하는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촌과 함께 있을 때만 유효한 신앙은 롯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롯도 기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면서 따라갔더라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신앙인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옆에서 누가 끌어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롯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서기를 원하시거든요. 결국은 홀로 서야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롯처럼 하게 되면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홀로 서지 못하는 신앙, 의존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이 세속적인 영향 아래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갈팡질팡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신앙이 밖에 나가면 완전히 분해가 되어버리죠. 언제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인지 알 수 있냐면 여행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누가 곁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홀로 서 있게 됩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신라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군 입대를 하면은, 군 입대를 해보면은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서 주변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신앙으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롯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친구 따라 교회 나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오고 있는 거 괜찮습니다. 또 가기 싫은데 친구 얼굴 봐서 교회 한번 나가주는 그러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면은 내가 교회는 나가줄게,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런 남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홀로 되었던 이 롯은 주변 도시로 이동을 하다가 결국 멸망할 도시 소돔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침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신앙의 믿음 생활의 절정을 보여주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175세로 이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 75세에서 175세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 물론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175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은 믿음의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롯은 실패했고 승리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아버지와 함께 출발을 한 것을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조카 롯을 또 데리고 출발을 한 것을 보면은 그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도 조카 롯을 의지했기 때문에 같이 가자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자. 그래서 조카 롯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부족을 떠나는 것은 그만큼 위험했던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이 롯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버지도 함께 갔고 그리고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에서는 약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었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 사라를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이 동생을 이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에게 팔아넘기죠. 팔아넘기면서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인데요. 아내를 넘겨주고 많은 재물을 얻은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두렵게 하시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결단이 있습니다. 롯에게 그러죠. 롯아, 너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목초지의 선택권을 이 조카 롯에게 줍니다. 양을 치는 입장에서 양은 그들의 생명줄이죠. 목초지의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좌우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네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나는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친척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그가 내린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이 내 의지가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혹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 내 믿음은 절뚝거리게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때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의지하던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가 고향을 떠난 지 참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친척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죠. 마지막에 이제 친척까지도 안전하게 떠나게 된 것이죠. 신앙이 홀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하면 홀로 설 수 있는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해서 읽고 묵상하는 성도는 홀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이와 같은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는 어디를 내어놓아도 그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 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만드는 일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사람 의지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물질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너 홀로 서라. 홀로 서고 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라, 그겁니다. 누가 홀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자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또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그걸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홀로 서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자백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내가 자백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면 이사를 가야 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을 해야 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지만은 내가 앞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믿음의 세계에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 모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한 발자국 내디디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접어들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가야 될 약속, 그게 뭡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은 내가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 염려하지 마라. 네가 가야 할 곳은 강 건너 다른 족속 세계지만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이 되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단을 내리고 출발을 하는 인생은 이 사회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주께서 나를 이 땅 위에 복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여정의 그 모델이 되어준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잘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도 그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브라함의 초기의 신앙, 아직 순종을 다 하지 못하는, 다 떠나라고 그랬지만은 아버지도 떠나지 못하고, 또 아버지는 떠났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의지하는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초기에 있는 성도,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에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 자라기 시작한 또 어떤 성도는 믿음의 절정에 달해 있는 이런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는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고 아브라함의 길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성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이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죠. 그 모든 족속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복을 받는 이런 관계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 물고 물리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저주는 풍성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교회로 치면은 당회가 장립 집사님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하는 교회는 잘 됩니다. 장립 집사님들이 당회를 보면서 축복하는 교회는 정말로 잘 됩니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이 많은 교회는 잘 됩니다. 집사님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비방을 하고 있거나 축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현상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홀로 설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 성도는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면서 믿음의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 잘 모르셔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 최고의 믿음의 절정에 서기까지의 시간은 40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그가 믿음의 발을 내디뎠죠. 그리고 100세의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한 15세 정도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은 절정이 됩니다. 한 4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40년 정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앉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달리 5분, 10분 정도 요구하고 나면은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어디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 아담과 아브라함 성이 같네요, 그렇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항상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정근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몇십 번이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나님을 그냥 묵상하면 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그 성도는 홀로 설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홀로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지는 성도는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어렵지만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읽어나간다면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한다면은 하루, 이틀, 1년, 2년 적어도 40년 정도 지나면은 물론 40년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월등하게 성장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홀로 있을 때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시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에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